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대유행으로 북한의 국경이 봉쇄되면서 북한 주민들이 제2의 고난의 행군을 지나고 있다는 여러 증언들이 나왔었죠. 북중 국경으로 물자들이 오가다는 것이 중단되면서 북한 주민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고요. 여기에 매년 이어지는 가뭄은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그런데요, 미 남서부 지역에 가뭄이 1200년 만에 최악이라는 연구 보고가 나왔습니다. 미 서부 UCLA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와 미 항공우주국 나사 그리고 콜롬비아 클라이멧 스쿨이 공동 작업한 결과인데요. 이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은요, 지난 22년 동안 북아메리카 남서부를 덮은 가뭄은 최소 800년 이후로 20년 이상 지속되는 가뭄으로 이 지역에서 가장 건조한 대가뭄이라고 나왔고요. 2020년 여름부터 2021년 여름까지 이 지역의 높은 기온과 낮은 강수량 때문에 현재 가뭄은 이전의 과학자들이 1200년 동안 가장 건조한 가뭄으로 확인됐었던 1500년대 후반에 초대형 가뭄의 심각성을 넘어섰습니다. 2000년 이후 평균 토양 수분 부족은 1900년대 어떤 가뭄보다 두 배나 심각했고요. 지난 12세기에 가장 심각한 초대형 가뭄에 가장 건조한 지역보다도 더 심각했습니다. 보고서는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라면서 2000년 이후 토양 수분 부족의 약 42%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더 심각한 가뭄이 발생한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따뜻한 온도 때문에 또 토양과 식물을 건조시킨다고 지적했는데요.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이 지역의 온도는 1950년부터 1999년까지 평균보다 섭씨 0.91도 높았습니다. 2월 10일 현재 미국 가뭄 모니터는요, 미국 서부의 95%가 가뭄 상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미 정부 규제 당국은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에 대응해서 물 절약 조치를 계속 시행해 왔죠. 지난해 8월에는 콜로라도 강의 낮은 수위에 대한 대응으로 몇몇 남서부 주의 물 할당량을 줄였었고 또 10월에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가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자발적으로 물 사용량을 15% 줄이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연구의 책임자는요, 이와 같은 계획이 단계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지만 기후변화로 인해서 가뭄 상태가 계속 심화됨에 따라서 사람들이 필요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뭄 기간을 넘어 확장된 물 보존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미국인들은요,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은 물론이고요, 정부의 어떤 획기적인 대처 방안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의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정리합니다. 독자의 선택,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VOA 이야기 미국사, 또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까지 준비해놨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래리 호간. 메릴랜드 주지사 래리 호건이 지난 일요일 2024년 대선 출마를 확실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NN의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호건 주지사는 대선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2023년 1월에 만료되는 주지사 임기를 마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당과 나라의 방향이 걱정된다. 그리고 이 일을 마치고 2024년쯤 결정을 내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지난 화요일 기자회견에서 미국 상원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그는 선거운동을 고려했지만 궁극적으로 주지사로서 두 번째 임기를 마무리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릭 스콧 상원 전국위원회 의장 등 공화당 지도부는 호건 주지사에게 메릴랜드주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할 것을 권유했었는데요. 메릴랜드 주지사로 활약하며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는 호건 주지사가 상원의원 선거에 강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호건 주지사는 공화당 소속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당시 코로나 대응 및 인종과 이민 정책 등을 놓고 등을 재웠는데요. 일각에서는 호건 주지사를 중도 온건파 성향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자신의 대선 출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여부가 아닌 가족과 정치적 고려에 달려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 출마는 내가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에 기초할 것이라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출마하든 하지 않든 상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호건 주지사는 2015년 처음 메릴랜드 주지사에 당선됐는데요. 메릴랜드 퍼스트 레이디 유미 호건 여사가 한인 여성인 관계로 한인들은 레리 호건 주지사를 한국 사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슈퍼 백신. 미국 정부가 현재까지 확인된 코로나 변이뿐 아니라 아직 발생하지 않은 변이도 막을 수 있는 광범위한 백신, 슈퍼 백신을 연구 중이라고 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월터리드 육군연구소는 사스계열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을 개발 중이며 곧 인체 대상 임상시험 1단계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위스콘신대, 보스턴, 브리검 여성병원 등에서도 유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는 지난해 9월 범 코로나 백신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3개 기관에 3,630만 달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지난달 말 기자회견에서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보호를 유도하기 위한 혁신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죠.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현재 유행 중인 코로나뿐 아니라 사스, 메르스, 향후 박쥐를 통해 인간으로 전염되는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아우를 수 있는 백신 개발도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뉴잉글랜드 의학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싱가포르 국립대 등으로 구성된 연구팀이 20년 전 사스에 감염된 이력이 있던 코로나 백신 접종자에게서 다양한 변이와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를 차단할 수 있는 항체가 형성된 점을 발견했습니다. 슈퍼 코로나 백신을 연구하고 있는 미 펜실베니아 의대 면역학 교수는 늘 새로운 변이가 생기는 만큼 변이를 쫓는 방식은 우려스럽다면서 지금은 6개월 주기로 나타나지만 전 세계가 백신 접종을 받을 때까지 계속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슈퍼 백신 개발과 연구가 진행되는 가운데 슈퍼 백신도 필요 없을지 모르는 네버 코비드족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똑같이 노출됐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걸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한 연구팀은 감기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때 몸에서 생성되는 높은 수준의 T세포가 코로나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발견된 것이란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한 주간 VOA 한국어 방송에서 독자들의 관심 있게 본 뉴스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독자의 선택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박형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형주입니다.
네, 북한에 억류됐다가 미국으로 송환된 뒤에 숨진 대학생이었죠. 오토 원비어 씨의 부모가 세계 최대 결제 서비스 페이팔에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북한 자산과 관련된 정보를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인 거죠?
전 세계에 흩어진 북한 자산을 추적하고 있는 오토 원비어의 부모가 이번에는 이 페이팔을 주목했습니다. 원비어의 모친인 신디 원비어 씨는 지난 11일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제출해 최근 공개된 이 보호 명령 요청서에서 재판부가 페이팔이 보유한 특정 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페이팔도 이미 이 같은 정보 제공에 동의했지만 해당 정보의 기밀성으로 인해서 페이팔에 대한 법적인 보호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원비어 측은 미리 작성한 판결문 초안에서 페이팔의 기밀 정보가 원비어 측에 제출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원고의 승소 판결에 대한 집행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판사가 이 초안에 서명할 경우 원비어 측은 이 페이팔이 보유한 특정 정보를 열람해서 북한 자금에 대한 추가 조치에 나설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 이 원비어 측이 이 페이팔이라는 회사가 보유한 북한 자금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페이팔 회사는 또 생소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회사입니까?
네, 미국에 본사를 둔 페이팔은 전 세계 200개 나라, 25개 통화권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 세계 최대 온라인 결제 회사입니다. 쉽게 말해서 온라인으로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이번 요청문에는 구체적인 제출 배경이 명시되지 않아서 정확히 어떤 이유에서 이 페이팔의 특정 정보를 요청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요청이 북한에 대한 손해배상 승소액 회수를 근거로 하는 만큼 페이팔이 보유한 북한 자금 혹은 대북제재 위반과 관련된 제3국 등의 자산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원별 씨 부모가요 그동안 북한 자금을 몰수하기 위한 법정 소송을 진행해왔었죠. 또 승소 판결을 받은 건도 있었고요.
네, 맞습니다. 원비어 씨 부부는 지난 2018년 4월이었죠. 아들인 오토 원비어가 북한 당국의 고문으로 사망했다며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요. 같은 해 12월에 약 5억 달러의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북한 정부로부터 5억 달러를 회수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흩어진 북한 자산을 계속 추적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승소 판결을 받은 이듬해에는 북한산 석탄을 불법 운반하다가 인도네시아 당국에 억류된 뒤 미국 정부에 의해 몰수된 이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했고 이 선박의 매각 대금 일부를 받아냈습니다. 최근에는 북한 자산을 보유한 기관에 대한 보호 명령을 신청해서 이를 허가받은 뒤에 관련 자료를 열람하고 북한 관련 자금을 회수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원비어 부부는 지난달에는 24만 달러를 최종 회수하기도 했습니다. 또 같은 해 북한 자산 약 2,379만 달러를 동결 중인 미국의 웰스파고, 또 JP 모건 체이스, 뉴욕 멜론 은행 등에 대해서도 보호명령 허가를 받아내서 관련 정보를 확보했습니다.
예, 원비어 부부가 북한 자산 압류, 또 의회 로비 활동, 뭐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북한 정권을 계속 압박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는데요. 원비어라는 이름을 딴 대북 제재법도 만들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이었죠. 말씀하신 대로 미국 의회가 오토 원비어의 이름을 딴 대북 제재 관련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당시 원비어 씨 부부는 북한에 대한 자신의 메시지는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이고 오토 원비어가 소중하다는 것이며 절대로 북한이 아들을 잊지 않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토 원비어는 지난 2015년 12월 북한 여행길에 올랐다가 북한 당국에 억류된 뒤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원비어는 이후 2017년 6월 혼수 상태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만 엿새 만에 사망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 한일 3국이 지난 12일 하와이에서 외교장관 회의 등을 열고 북한 문제를 논의했는데요.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성격이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지난주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미한일 외교장관 3국 북핵 수석대표 회동은 북한의 잇따른 무력 시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미한일 세 나라 외교당국자들이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머리를 맞댄 자리였습니다. 3국 외교장관들은 공동성명을 통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또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외교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원칙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과거 한반도 문제를 다뤘던 전직 국무부 관리 등은 이번 회동에서 미한일 3국의 대북공조와 협력 의지가 공개적으로 확인된 것을 성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북 조치가 발표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면서 미한일 단일 대오 가능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네. 일단 이 세 나라가 북한에 대해 일치된 접근법을 취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뤘다는 평가네요.
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14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이번 하와이 협의가 증가하는 북한의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결속과 결의를 보여주는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기회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는 한일 간 마찰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한일 세 나라가 북한이 향하는 방향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또 북한이 제기하는 도전을 다루기 위해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라는 그런 평가입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미한일 세 나라가 북한과의 대화에 관여하고 현재 위기를 해결하는 최상의 방법으로 외교에 집중한다는 의향을 천명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선의와 함께 이견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준비가 돼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이런 견해를 공유하는지 여부는 두고 볼 일이지만 북한은 긴장고조 접근법을 아직 끝내지 않았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 만큼 의심할 여지 없이 미한일 세 나라가 북한이 위협을 더욱 확대할 경우 다음 단계에 대해서도 논의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당시 미한일 3국 외교장관들이 이 회의 후에 공동 기자회견도 열었는데요. 여기서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12일 미한일 외교장관 이후에 회담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공동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지난달 대북 독자 제재 지정 사실을 언급하면서 북한의 책임을 물릴 방법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미국과 일본, 한국 국민들을 안전하기 위한 3국 협력을 강화하는 방법을 논의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만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는 조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매우 긍정적이고 외교적인 발언이 있었지만 가시적인 결과는 없었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지적한 건가요?
네,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요. 이번 회동에서 북한 문제 해결의 중요성, 또 북한의 유엔 결의 위반에 대한 규탄, 3국 협력의 공동 견해 등이 강조됐지만 각국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가 제재 이행이라든가 최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핵실험 등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에 대한 대응 조치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은 언급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 자,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의 대북 접근에서도 이견을 보였다는 지적도 있었다고요.
네,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요. 미국과 일본은 모든 나라가 유엔 결의와 그에 따른 제재 이행을 완수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를 한 반면에 한국은 제재 이행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 없이 대화와 외교를 강조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면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하고 싶어하는 것과 한국이 원하는 것 사이에 견해 차이가 계속 존재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같은 이견이 향후 대화 국면 등으로 들어설 경우에는 더욱 부각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한국 석좌를 맡고 있는 앤드류오 미국 가톨릭대 교수가 그런 지적을 했는데요. 3국 모두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 발사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지금은 대화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른바 단일 대오에 대한 즉각적인 도전은 없을 것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대화 재개 조짐을 보이고 또 3월 한국 대선 선거 결과에 따라서 평양이 선제적으로 양보할 것인지 아니면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먼저 취할지 등을 놓고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예. 자, 이번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대북 억지력보다는 대북 외교의 필요성에 더 방점을 찍었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미국 외교협회 스콧 스나이더 한국 담당 국장은요, 미한일 3국이 대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합의를 이뤘지만 이는 궁극적으로 북한이 수용해야 하는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3국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일치된 메시지와 억지 조치가 중심이 될 것이라면서 하지만 이번 회동이 외교당국의 모임인 만큼 억지 조치에 대해 많은 강조를 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또 억지력이 논의 주제였겠지만 공개적으로 발표해야 할 성격은 아니라는 그런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한국 문재인 정부가 미국이 북한을 향해 더 높은 수준의 대화 의지를 보낼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국 정부가 이것을 어떻게 평가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한 주 동안 VOA 한국어 방송에서 주목을 받은 소식을 다시 짚어보는 독자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 선택. 다음은 미국 정부가 대북 제재 위반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중국 기업을 수출 규제 대상으로 지정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산업안보국은 15일 연방관보에 게재한 공지문에서 상무부의 최종사용검토위원회가 중국의 장수 티안유안 메탈 파우더 회사를 규제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의 근거로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의 사전허가를 요구하는 규정과 또 북한과의 거래를 규제하도록 한 미국 수출 통제 규정 746항 4조를 제시했습니다.
예, 미국 정부가 적용한 수출 통제 규정 746항 4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조항은 미국 상무부의 수출 관리 규정 적용 품목, 즉 미국산 부품과 기술이 포함된 물품이나 사치품 등을 북한으로 수출이나 재수출하는 기업에 미국의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기업들은 미리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국 국가 관련 품목을 장수 티안 유안으로 수출 또는 재수출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이들 기업이 사전 허가를 신청하더라도 상무부는 검토 과정에서 거부 추정을 발동하게 돼 사실상 이 장수 티안유안과의 거래를 끊도록 했습니다. 수출이 제한된 미국 국가안보 관련 품목은 주로 무기를 제조할 때 쓰이는 군수품 그리고 전략 물자 등을 의미하는데요. 하지만 상무부는 무기 제조는 물론 비군수 용품 제조에 사용되는 부품 수천 개도 통제 물자로 규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제재 대상이 된 그 장수 티안유안이 어떤 배경에서 이런 조치를 받게 됐는지는 알려졌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 업체가 2019년 이란, 북한, 시리아 대량 살상무기 비확산법 위반 혐의로 상무부의 제재 명단에 포함됐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안보국은 장수 티안유안과 별도로 이날 파키스탄과 아랍에미리트의 기업 6곳도 미국 정부의 수출 규제 대상 목록에 올렸습니다. 다만 이들 기업에는 북한과 관련된 법 조항이 제시되진 않았습니다. 중국 기업이 대북 제재 위반 등을 이유로 수출 규제 대상 목록 에 오른 건 비단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형주 기자였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1902년 미국 하와이로 가는 첫 번째 이민선에 올랐던 안재창 두 번째 시간으로 한인 이민자 모집 과정과 첫 번째 이민선에 오른 안재창의 이민 동기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19세기 말부터 값싸고 우수한 노동력을 찾던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주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멀리 조선에 있는 한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한인들에게 눈을 돌리게 된 것은 당시 조선에 있던 미국 선교사들의 한인들에 관한 평가가 한몫했습니다. 한인 이민사 전문가 안형주 씨는 선교사들이 한인들을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고 설명합니다.
1890년대 중반부터 조선에 와서 선교를 한 미국 선교사들은 한인들을 기독교를 쉽게 받아들이고 참을성이 많고 근면하고 오랫동안 상류 계급에 억압을 받아 순종적이고 중국인보다 가르치기 쉬운 민족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은 피조물이고 평등하다는 평등사상은 조선인들을 열광하게 하였고 그들은 오랫동안 전통 방법을 쉽게 버리고 열심히 서양 문화를 받아들이고 서양식 방법으로 바꿨던 때문입니다.
한인 노동자들을 데려오기로 한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주 동맹회는 이를 주한 미국 공사인 호러스 앨런에게 부탁했습니다. 이에 앨런 공사는 조선 고종 황제에게 하와이 이민을 진언했고 고종 황제는 1902년 11월 16일 한인들에게 여행권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유민원을 국내부 산하에 만들라는 칙령을 내림으로써 하와이 이민을 마침내 승인했습니다. 한편 하와이 이민 모집 및 송출 사업의 전권을 부여받은 미국인 사업가 데이비드 대슐러는 첫 단계로 조선의 동서개발회사와 대슐러 은행을 설립했습니다. 이 대슐러 은행에는 입금자가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주 협회만 존재했습니다. 협회는 한인 이민자들을 하와이로 데려가는 경비를 지불하기 위해 대슐러 은행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동서개발회사는 먼저 인천 내리교회의 조지 허버 존스 목사에게 부탁해 내리교회 청년회 회원들을 고용한 뒤 전국에 지사를 세우고 하와이로 건너갈 사람들을 모집했습니다. 동서개발회사는 다음과 같은 광고물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과 인근 장터에 내걸었습니다.
하와이 군도로 누구든지 일신이나 혹 권속을 데리고 와서 주접하고자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편리하게 주선함을 공고한다. 기후는 온화하여 극심한 더위와 추위가 없으므로 각인의 기질에 합당하다. 학교 설립법이 광대하여 모든 섬에 다 학교가 있어 영문을 가르치며 학비를 받지 아니한다. 농부를 위하여는 매년 어느 절기든지 직업 얻기가 용이한데 신체가 강건하고 품행이 단정한 사람은 여의라고 장구한 직업을 얻기 더욱 무난하고 법률의 재반 보호를 받게 한다.
이 광고문은 또 하와이에서 일하면 받을 수 있는 품삯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월급은 미국 금전으로 매삭 15원씩이요. 일하는 시간은 매일 10시간 동안이요. 일요일은 휴식한다. 농부의 유숙하는 집과 나무와 식수와 병을 치료하는 경비는 고용하는 주인이 지급하고 농부에게는 받지 아니한다.
동서개발회사는 각 지역에 하와이 이민 광고를 붙이고 한 달 동안 이민자 모집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한 명도 모집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생활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고향을 등지고 한 달 동안이나 가야 하는 하와이로 떠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또 나중에 돌아오기도 쉽지 않은 데다 조상 산소를 버리고 처자와 이별하고 간다는 것은 경고망동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대신로는 이민자들을 모집하지 못하고 시간만 흐르자 친구인 인천 내리교의 존스 목사에게 사람들을 설득해달라고 다시 간청했습니다. 한국어가 유창했던 존스 목사는 내리교의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민을 권했습니다.
여러분, 하와이 날씨와 풍경은 정말 좋습니다. 거기에 하와이에 가면 기독교인인 여러분도 스스로 교회를 세우고 전도할 기회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존스 목사의 권유로 교인들 가운데 약 50명이 지원했습니다. 거기에 인천 항구의 노동자들 20여 명과 바다에 익숙한 강화도와 교동 사람들도 하와이에 이민을 떠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인 사람이 약 120명이었고 이들은 형식적인 신체 검사를 거쳤습니다. 대실러가 처음으로 모을 수 있었던 한인 이민자 가운데 몰락한 양반의 자식이었던 안재창도 있었습니다. 한인 이민사 전문가인 안형주 씨는 안재창이 농토도 없이 고달픈 삶을 살았다고 설명합니다.
사건으로 몰락한 남양주 씨 되려면 덕성리 불암산 밑에 살던 향반집의 7남매 중 6번째로 아들로서는 네 번째로 태어나서 물려받을 농촌도 별로 없고 토지니 백사라서 농사가 안 되는 살기 어려운 가난한 마을에 1873년에 태어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안재창은 궁격한 곳에 태어났지만 인천으로 시집간 둘째 누나 덕에 당시 신문물의 관문이었던 인천에 자주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이민사 전문가 안영주 씨는 안재창이 인천을 드나들면서 개화에 눈을 뜨게 됐다고 지적합니다.
그의 둘째 누님이 인천으로 출고하여 경인선이 놓이기 전부터 한반도의 서쪽 관문항구로 변모해 가는 인천을 드나들면서 양복을 입은 서양 사람들, 검은 연기를 내뿜은 바다 위의 화려한 손을 보면서 세상의 빠른 물살을 타고 있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개화와 신문물에 눈을 뜬 안재창은 곧 인생에서 결정적인 계기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내리교회에 다니던 조카 안창호로부터 하와이로 이주하라는 권유를 받았던 것입니다. 조카 안창호는 삼촌 재창에게 하와이 이민에 대해 돈을 벌 좋은 기회라면서 적극적으로 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인 이민사 전문가 안영주 씨는 이런 권유를 받은 안재창이 하와이 이주민 모집 광고를 보고 하와이로 이주하기로 했다고 설명합니다.
안재창은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교통부를 안 드리고 들어가서 농장주가 마련한 집에 거주하며 일할 수 있고 비용이 나면 농장주가 책임지고 고쳐준다는 광고를 믿고 하와이 미민선에 올랐던 것입니다.
안재창은 3년 정도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면서 훗날 한국으로 돌아와 일생 먹고 살 수 있는 전답을 장만할 수 있는 돈을 벌 꿈에 부풀었습니다. 또 하와이에서 돈도 벌고 개명한 서양 문명을 접하며 기술을 익힌 뒤에 고향으로 돌아와 친척들과 편하게 여생을 보내겠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한인 이민사 전문가 안영주 씨는 이렇게 안재창은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 이민선에 올랐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재창은 인천 바닷가 시냇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창현동에 가족을 두고 가난과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려고 작심하고 한인이 가보지 않은 중국인들이 포화라고 부르던 태평양 가운데에서 하와이 군도에 가는 첫 한인 이민배를 1902년 12월 24일에 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첫 번째 모험이었습니다.
안재창의 유민원 대한제국 해외여행장은 1902년 12월 21일에 44번째로 발행됐습니다. 해외여행장에서 그의 신분은 평민으로 나이는 30세, 여행 목적은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 미국 포화도로 가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원 보증인은 그의 조카인 안창호이며 그는 상업에 종사하고 인천 내동에 거주한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1902년 12월 22일 재물포항, 대실러와 통역 안정수와 정인수를 포함한 122명의 한인 이민자들이 몸을 실은 켄카이마루가 재물포항을 떠났습니다. 이 자리에는 민영환, 유민원 총재를 비롯해 유민원 관리들과 존스 목사, 동서개발회사 직원들, 그리고 가족들이 선창에 왔습니다. 재물포항을 떠난 켄카이마루는 먼저 나가사키에 들어갔습니다. 이곳에서 한인 이민자들은 다시 신체검사를 받았고 이곳에서 20명이 탈락하고 나머지 102명이 태평양을 건너가는 미국 상선 갤리코에 올라탔습니다. 내 인물로 보는 미주 한인사, 오늘은 안재창 2편을 보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허버트 후보 대통령 시대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5부 허버트 후보 대통령 시대.
1932년 전직 군인들이 워싱턴 DC에 모여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전직 군인들은 연방정부가 나서서 가난에 허덕이는 미국인을 도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후보 대통령은 구호 노력은 지역사회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정부가 운영하거나 통제하려고 해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후보 대통령이 우리가 처한 어려움을 하나도 모르고 대공황으로 고통받는 미국인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처음 증권시장이 붕괴하고 행정부가 나서서 경기 침체를 해결하려고 애쓴 건 알고 있습니다. 이전 대통령들은 미국 경제가 좋지 않아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었는데 후보 대통령은 그런 관점을 거부하고 기업과 노조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임금 수준을 그대로 유지해달라고 촉구했고 또 파업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에게 주변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있으면 자원에서 서로 도와주라고 부탁도 했고 미국 은행 제도와 산업을 개혁하려고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부도 위기에 처한 기업과 은행에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 부흥금융공사를 설립해달라고 의회에 요청하는 노력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후보 대통령이 나름대로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어도 이 결론은 역부족이지 않습니까? 후보 대통령은 미국을 대공황으로 내몰았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살린 박애주의자였지만 대통령이 되고 대공황이 찾아온 지금은 미국인을 가난에 허덕이게 만든 미국 최악의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워싱턴 DC 시위에 참여한 전직 군인들 가운데 8천 명 이상은 백악관 근처에 미국에서 가장 큰 후보 마을을 지었습니다. 후보 마을은 노숙자들이 임시로 지은 판자촌에 후보 대통령을 비난하기 위해 붙인 이름입니다. 연방군은 무력으로 제압해 전직 군인들을 해산시켰고요. 이들의 작은 피난처였던 후보 마을을 불태웠습니다.
1929년 주식시장 폭락으로 미국은 길고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됐습니다. 허버트 후보 대통령은 미국이 역사상 최악의 경제 위기에 빠지자 미국을 구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후보 대통령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해결책을 찾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 후보 대통령 앞에 놓인 과제가 대공황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후보 대통령은 최악의 경제 위기 속에 여러 중요한 외교정책 문제들을 다뤄야 했습니다. 미국이 대공황에 빠진 이때 남아메리카에서는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경제 상황은 유럽과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들을 불러왔고요.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중국 북동부를 침략했습니다.
허버트 후보 대통령은 역사상 최악의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야말로 고군분투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미국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후보 대통령의 노력은 실패했어요. 다만 외교 정책에서는 일부 성공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후보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인 대부분은 당시 독일과 일본에서 힘을 얻고 있던 세력이 장기적으로 국제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후보 대통령의 외교 정책은 우호 관계를 만들고 전쟁을 피하려는데 방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미국인 대부분이 그랬듯이 이 새 대통령도 제1차 세계대전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후보 대통령은 끔찍한 전쟁의 결과를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후보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인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에 머물렀고요. 이때 전쟁 피해를 당한 유럽의 민간인 희생자들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국제적인 노력을 이끌었습니다.
허버트 후보 대통령은 전통적으로 무력 충돌을 반대하는 퀘이커 교인이었습니다. 미국의 이세 대통령은 미국인 대부분과 마찬가지로 세계에서 다시는 대규모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후보 대통령은 프랑스 베르뎅과 마르느강 혹은 제1차 세계대전이 치러진 전장에서 희생된 이 피비린내 나는 시신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런 만큼 갈등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적인 협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믿고 있었죠. 대통령으로 당선돼 백악관에 들어가기 전부터 후보 대통령은 이미 평화 협상에 대한 신념이 있었고 이 목표를 향해 노력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고 취임하기 전 후보 대통령은 몇 달 동안 시간 여유가 있었습니다. 후보 대통령은 이 기간을 이용해서 10주 동안 여러 라틴 아메리카 국가를 방문했습니다. 여행을 통해서 후보 대통령은 미국이 독립국가로서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권리를 존중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이들이 미국을 신뢰할 수 있길 기대했습니다.
후보 대통령은 자신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후보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에 후보 대통령 행정부는 라틴 아메리카의 모든 정부를 인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결정은 평소 미국과 우호적인 국가의 정부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라틴 아메리카의 모든 정부를 포함했습니다.
브이오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비오의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는데요.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이 시간에도 만났을 텐데요. 미서부 유타주에 거주하는 30대 탈북민, 제이크 김 씨의 세 번째 사연입니다. 탈북 만나보시죠.
아버지의 비참한 죽음. 7년 형량을 채 채우지도 못하고 사망했다는 아버지의 소식에 제이크 김 씨 가족은 오열했습니다. 20대 북한 청년 제이크 김 씨는 아버지를 가슴에 묻고 북한을 떠날 결심을 했습니다. 아내에게는 사업상 중국에 다녀오겠노라고 말해놓고 죽음을 각오한 길을 떠났습니다. 2009년 북한을 떠나 태국 난민 수용소에 이르기까지 제이크 씨는 가슴 철렁했던 당시 기억 중 두 가지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대부분 철길이 있어요. 그 압록강 옆으로. 압록강을 쭉 따라서. 길은 없고. 그래서 그 철길을 따라서 가는데 이 친구가 저희보다 한 200m 앞에서 걸어갔고요. 한 100m 정도 걸어간 것 같아요. 앞에서. 아주 새까마니까 한치 앞도 안 보여요. 그냥 짐작으로 그 철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한참 그 친구를 따라가고 있을 때 갑자기 눈앞에서 전치불이 탁 켜지면서 누구야? 섯! 딱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보통 그러거든요. 누구야? 섯! 섯! 이제 세 번 섯에서 안 서면 쏜다. 이런 그 규정이 있어요. 저희야 뭐 서라니까 뭐 그냥 와들짝 놀라서 그냥 딱 굳어져서 섰죠. 뭐 설 수밖에 없어요. 너무 무서우니까. 그래서 서서 꼼짝도 못하고 딱 섰는데 그 친구 앞에서 저희를 세운 군인이 저희 얼굴에 전치불을 바로 똑바로 비치고 이제 그래서 그 순간에 저희는 그냥 사실 다 모든 걸 체념했어요. 아 여기가 끝이로구나. 아 정말 이건 운도 지지지도 없네. 그냥 시작도 못해보고 여기서 끝나고 마네. 하고서 그냥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그냥 꼼짝 못하고 그냥 딱 서 있었어요.
순간 겁을 먹기도 했지만 아버지의 행적으로 군대 가지 못했던 대신 사업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처세술이 강했다고 말하는 제이크 씨.
오더니 어디 가는가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밤 중에 어디로 가나 지금.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아주 순발력이 좋게도 무의식 중에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얘기가 저와 같이 그때 탈북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 약혼식하러 여기 왔는데 약혼녀가 이 지역에 살고 있어서 지금 약혼식하러 왔다. 근데 우리가 길을 잃어서 여기서 지금 헤매고 있는 터라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건 정말 뭐 그 친구가 그 이야기를 믿더라고요.
철길에 털썩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내면서 담배도 나눠 피우고 짧은 시간에 경비대 청년과 소통했고 제이크 씨의 탈북 계획을 몰랐던 이 청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제이크 김 씨의 위기를 넘기게 해준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친구가 굉장히 그냥 저희가 하는 말을 다 믿었고 또 제가 해주는 어떤 사회생활에 대한 경험담이나 어떤 팁에 대한 것도 굉장히 감사하게 받아들였고 우리가 어떤 집에 가는데 그 집에 갈 수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니? 라고 물어봤더니 아 어떻게 이쪽으로 뭐 30분 가다가 뭐 좌회전하고 뭐 하면서 이제 그 가는 길까지 자세히 알려주더라고요. 그 친구가 바로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다 좌절을 했었었는데 솔직히 아 여기까지 끝이다라고. 근데 운이 좋게도 진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저희가 그냥 그 친구가 또 아 빠이빠이까지 해줘서 그 친구가 가리키는 대로 이제 쭉 해서 제 앞에 가는 브로커한테 다시 갔죠.
네. 위기를 모면한 제이크 씨는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국경을 넘게 됐는데요. 중국에서 또 한 번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버스가 크고 그 버스 안에 좌석 대신에 침대가 있어요. 아주 고리가 길게 운행을 하니까 사람들 가는 동안 그냥 잘 수 있게 침대를 놨거든요. 2층으로. 이 브로커가 저희를 버스에 태우고 그냥 가서 내리면 거기서 너희를 데려가는 사람이 있을 거다. 뭐 내일 도착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은 버스를 안 탄 거예요. 근데 그 공안이 그 경찰이 올라오더니 이 경찰은 신기하게도 매 사람 다 아이디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점점 저에게 이제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심장이 벌렁벌렁하죠. 온갖 그 시나리오가 머리에서 막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펴는 거예요. 혼자서. 뭐 뛰다가 총에 맞아 죽을까? 아니면 뭐 창문을 까고 창문에서 뛰어서 뭐 어떻게 산으로 뛸까? 뭐 별하별. 뭐 어차피 뭐 죽는 건 매한가지인데 총에 맞아 죽는 게 더 행복하지 않겠냐? 막 스스로 막 이런 질문도 하고 하면서. 경찰이 제 앞에까지 다 왔어요. 왔는데 제가 뭐 할 수 있겠어요? 그냥 그 블랭켓을 뒤집어 쓰고 꼼짝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찰이 와서 저를 꾹꾹 찌르는 거예요. 아, 얘 자는가 보다 해서 그런지 이제 저를 꾹꾹 찌르는 거예요. 꾹꾹 찌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경찰이 다시 한번 꾹꾹 찔렀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죠. 그냥 심장이 그 방망이질한다고 하죠. 심장이 막 쾅쾅쾅쾅 뛰는데 심장 뛰는 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걱정도 되는 거예요. 이 심장 뛰는 소리를 이 경찰이 지금 듣고 있지 않을까. 너무 막 그게 또 두려워서 더 막 이제 조바심이 나는 거죠.
눈을 꼭 감고 잠자는 척. 여기서 걸리면 이제 정말 끝이라는 생각에 꼼짝하지 않고 죽은 듯 누워만 있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세 번째를 저를 이제 꾹꾹 찔러서 깨워보려고 시도를 하고 나서 그동안 제가 깨날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는지 그 기다리는 동안에 뭔가를 더 하려고 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위에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을 깨우더라고요. 그 경찰이 그 사람의 어떤 뭐 신분 확인이랑 하면서 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무엇을 바랬냐면요. 아, 이 사람이 저 위에 사람과 이야기하다가 나에 대해서 잊어먹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램. 아주 그 온 영혼을 끌어모아서 이제 그런 바램을 바라고 또 바랐어요.
그리고 제이크 김 씨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그 위에 사람과 한참 얘기를 하고 더 이상 저는 물론이고 제 뒤에도 여러 명의 탈북자들이 누워 있었는데 더 체크를 안 하고 돌아서 버스에서 내려가더라고요. 이건 그래서 진짜 어떤 신의 가호가 있었거나 이건 진짜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그 기적이라는 거 그게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고
고비를 넘기고 무사히 중국을 탈출해 태국까지 오는데 성공 북한에서 중국을 거쳐 태국 난민 수용소에 들어가기까지 걸린 시간은 한 달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한 달 만에 안전한 곳에 이르렀지만 아내에게 돌아가기로 약속한 시간이 2주나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전 미국에 가고 싶었었는데 왜냐면 대한민국도 위대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미국이 훨씬 더 위대한 나라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왜냐면 맨날 북한에서 미국에 대해서만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대한민국을 선택을 했었던 거는 제가 제 아내에게 2주 동안 비즈니스 출장을 갔다 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탈북을 했잖아요. 하룻밤도 편안히 잠을 자본 날이 없어요. 거의 아주 지독한 불면증이 왔을 정도로 제가 괴로웠었는데 왜냐면 북한에 그 남겨두고 온 제 아내의 걱정으로 해서 잠을 제바로 잘 수가 없었어요. 행복해야 하는 그런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행복하지가 않았었어요. 하루빨리 어떻게 하면 제 아내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어서 내가 살아있고 지금 대한민국에 와있고 너를 또 내가 빼올 거다라는 이런 말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 그나마 대한민국으로 가는 것이 그나마 빠른 길이잖아요. 미국 가자면 보통 1년 정도를 기다려야 했었거든요.
아내와의 재회가 최우선순위였던 제이크 씨는 대한민국을 선택했습니다. 2009년 8월 압록강을 건넜고 2009년 10월 대한민국의 품에 안겼습니다.
하나원에 나와서 처음으로 제 아내에게 연락을 했죠. 나 살아있고. 뭐 한국이란 말은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혹시나 더 총리됐을 때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랬더니 그냥 와이프가 그때 막 그냥 말도 못하고 울기만 하더라고요.
아내를 북한에서 구할 때까지 탈북 여정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원에서 나오자마자 제이크 씨는 자신을 도와준 브로커에게 갚아야 할 빚 그리고 아내를 데려올 브로커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그저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네, 생생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 주도 건강하고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